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해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잠시 생각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십계명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매우 뒤로 지체되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신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느 날 자기의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게 되고 그의 영혼이 각성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에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갈망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많은 규약들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참 이 방해하는 사탄의 그 수많은 그와 같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침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그의 삶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이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 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이 성경 말씀, 율법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타고 있을 때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성경을 보면 이 모세의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모세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그 모범자로서 이 모세가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읽어보면 이 모세의 생애는 놀라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이 점점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그들이 왕성해져 갈 때에 이 애굽의 왕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남자들은 다 이 죽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잔혹한 명령을 내린 그 시대에 이 모세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모세는 참으로 불행한 삶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어야 하는 그와 같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도 그의 어머니가 광주리에다가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그 누이를 따라서 보냈는데 그런데 이 모세가 누워있던 이 광주리가 나일강을 흘러내려가다가 거기에 바로의 공주가 그 물놀이를 나왔는데 거기에서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이 아이가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자라나게 되는 그 같은 놀라운 일이 그의 삶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애굽의 왕자로서 자라나서 엘리트 교육을 받고 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세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이 모세의 삶이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 그가 비록 왕궁에서 자랐지만 그러나 그가 누구의 젖을 먹고 자랐는다면 바로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 어머니의 젖을 먹고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면서 그 어머니에게서 무엇을 듣는가면 자신이 히브리인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가 듣고 자라면서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삶에 있는 이 기이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외적으로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자라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히브리인의 정신과 하나님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바로의 왕궁에서 자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장성하여서 나이가 40이 되어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내가 이 노예로서 고통받고 있는 나의 동족들, 히브리인들을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동족을 돌아보다가 애굽 사람이 자기의 동족 히브리인인 것을 부당하게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가 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되었고 그것이 발각되어서 그가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40년간이나 양치기로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인생의 길을 그가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세의 이야기, 그의 개인의 생애를 읽어보면 정말 이것이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이것보다 더 흥미롭고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는 결코 그와 같은 그의 외적인 삶이 그의 삶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가 40년간은 애굽의 왕자로서 자라고 40년간은 미디안 광야에서 보잘것없는 목동으로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고 그렇게 40년간 하루하루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양떼를 몰고 나가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풀을 먹이다가 다시금 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고 또 그 다음날도 양을 치고 또 그 다음날도 똑같은 그와 같은 이 반복되는 삶을 그가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세의 삶을 생각해보면 이제 그가 나이 80이 되었고 여러분, 나이 80이 되었다면 이제 곧 육신적으로는 더 이상 어떤 새로운 일들을 계획할 수 없고 그냥 그렇게 인생이 끝나게 될 그런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나이 80세가 된 이 모세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의 삶이 극적으로 새로워지는 순간이 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 가운데서 이 80년 동안 그렇게 별 볼 일 없이 살았던 인생의 실패자요 그리고 낙담자요 그리고 이제는 죽음밖에는 기다릴 것이 없는 그와 같은 이 모세에게 놀라운 체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 가운데 그가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날도 모세가 그의 양무리를 이끌고 광야 서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호렙이라고 하는 산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가시떨기나무가 있었고 그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꽃이 꺼지지 않고 그 나무에 불이 계속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참 이것이 신기한 광경이다. 내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가서 보겠다고 하면서 그 떨기나무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사용하여서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이기 때문에 네가 가서 그들을 구원해내라고 하는 사명을 모세에게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경험하였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하면 이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시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교회 마크를 보면은 저기에 창문에 붙여져 있는데요. 여러분, 저기에 한 나무가 있고 이렇게 뾰족뾰족한 것들이 있는데 저것이 바로 불꽃입니다. 즉 가시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 모습, 가시떨기나무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 그림이 저기에 있는데, 저 그림은 옛날부터 장로교, 스코틀랜드에 있는 장로교도들이 저것을 심볼 마크로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저 그림을 우리 장로교의 심볼 마크로 사용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이 광경은 그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새로운 광경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TV의 다큐멘터리를 보시면은 그 유대 광야에 있는 모습들을 잠깐 보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풀들이, 조그만 풀들이 나 있지만 그러나 가시떨기나무가 이곳저곳에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가시떨기나무는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닙니다. 자그마한 관목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아주 작은 가지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 우기가 되면 거기에 작은 잎들이 타닥타닥타닥 이렇게 나있지만 그러다 건기가 되면 그것들이 다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잔가지들이 순식간에 타버립니다. 그래서 불이 확 붙어서 큰 불을 입었다가 그것이 장작이 아니기 때문에 곧 사그러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재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수없이 보고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그 장막에서도 그와 같이 그 불을 피울 때에 이 가시떨기를 사용해서 불쏘시개를 썼고, 그리고 또 그것이 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양떼를 이끌고 가다가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그것이 타버리는 광경은 그에게 전혀 새로운 광경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본 이 광경은 그가 전에 본 광경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가시떨기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불이 붙었는데, 이 불꽃이 크게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것이 곧 사그라져서 없어져야 하는데, 그런데 이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이것이 어떻게 된 광경인가 하고 그것을 보기 위하여서 그 나무에 접근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마음속으로 상상하면서 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모세가 이 광경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을까? 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전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그리고 또 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을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 이 사건 이후에 모세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달라지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가 바로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자기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그의 품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들인지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그가 배우며 자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가 나이 40이 되어서 자기의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는데 히브리서는 이와 같은 모세의 결단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가 애굽의 모든 보화와 애굽의 모든 즐거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삶에 있는 믿음의 결단이었다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모세의 삶에 대해서 모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았고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열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모세의 삶에는 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듣고 배우고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고 그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는 기록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었지만 그의 열심의 가운데 믿음의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는 인간적인 의욕과 야망을 가지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인간적인 수준의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그와 같은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의 삶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는 자기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히브리인들을 애굽의 그 박해받는 삶에서 건져내고자 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살인자가 되었고 쫓기는 자가 되었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가난한 목동이 되었고 거기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보내야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그 전에는 그의 눈으로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가 불꽃 가운데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모세의 삶은 그냥 그저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매일매일 아무런 삶의 의미와 보람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답답함 가운데서 살다가 인생을 끝마치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아주 평범한 삶 가운데서 그의 인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살아가고자 하던 그와 같은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서 그는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대면하는 사람이 되었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직접 그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은 예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그와 같은 놀라운 삶이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본 불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으로 양들을 몰아간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호렙산으로 간 것은 그냥 40년의 양치기 목동의 삶 가운데 일부였고 그는 매년 이 양떼를 몰고 양떼를 먹이기 위하여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이 모세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 모세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와 같은 태도가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세의 태도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나타낼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거룩한 본질을 거스리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소멸케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꽃 가운데 가시떨기 나무를 태우고 계신 하나님, 이 그림이, 이 광경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과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모세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가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리우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멸하시는 불과 같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이 체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갖 더러운 생각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숨길 수 있는 자들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배역하는 그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와 같은 태도가 있는 반면에 우리의 개인적인 삶으로 돌아가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와 같은 폐역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그와 같은 배역하는 그와 같은 마음과 생각과 태도에서 우리를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소멸하는 불과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에 우리의 영혼은 놀라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 모든 악한 생각들과 의도들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멸될 것이라는 두려운 마음을 우리의 영혼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바로 그와 같은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찰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불과 같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의 영혼이 인식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1장 13절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앞에 죄와 악이 드러날 때 그것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 패역한 우리의 인생들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태워버리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그와 같은 하나님을 인식하였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위인들, 신앙의 위인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의 삶에는 바로 이 두려우신 하나님, 소멸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그와 같은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게 하시고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인식하게 하셔서 그들과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근심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때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존 번연의 이야기를 하는데 철로역정을 기록한 존 번연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존 번연이 얼마나 악한 삶을 살았던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사람들이 귀를 닫고 듣기 싫어하는 그와 같은 악한 말들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존 번연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의 삶이 악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순간부터 번연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는 거위와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슬퍼하는 그와 같은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그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가 바로 소멸하시는 불과 같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의 영혼 가운데서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오늘 보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는 이 죄의 욕망과 우리 마음의 부패함과 타락함과 악함을 우리가 어떻게 씻을 수 있겠습니까? 소멸하는 불과 같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서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악한 것들을 태워버리시는 그 같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악됨을 태워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심령을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불꽃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임재해 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함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것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그와 같은 간절한 내적인 열망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불꽃 가운데서 본 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불꽃이 그의 삶을 살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영혼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멸하는 부르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불의함과 무능함과 무가치함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겸손한 마음의 동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자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이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모세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대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그렇게 말할 때 모세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제가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텐데 어떻게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은 할 수 없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그와 같은 태도를 그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소멸하는 부리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그 모세의 변화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가시덤불 위에 붙은 이 불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본 이 광경은 그의 발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사그라들지 않는 불꽃은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자연현상 가운데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가시덤불, 가시떨기 가운데 임재하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가시떨기 위에 임재하셨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눈이 휘둥그레지고 그리고 금방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이 키가 큰 종려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가끔씩 가다가 오아시스가 있고 그리고 물이 있는 곳에는 큰 종려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셨다면 그것이 훨씬 더 놀라운 광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키가 큰 종려나무의 숲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임재하셨다면 그것처럼 볼만한 광경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종려나무 숲에 임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올리브나무도 있었습니다. 올리브나무가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면 그것은 훨씬 더 아름다운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막의 광야의 그 나무 틈에서 자라나고 있는 키 작은 관목인 이 가시떨기 가시떨기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나무입니까? 그리고 그 나무는 아무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종려나무나 올리브나무에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의 보잘것없는 가시떨기나무의 임재였고 거기에 불타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세네라고 하는 이 가시떨기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이 나무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 나무는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나무를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8절 말씀 보면은 이 가시나무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아름답게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이 가시떨기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로 이 땅에 생겨나게 된 나무가 이 가시떨기나무였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이 가시떨기나무는 죄 있는 죄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의 모습을 저런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이 가시떨기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닙니까? 바로 그와 같은 이 보잘것없는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련합니까? 죄 가운데서 광야에서 말라지고 있는 암상은 가시떨기나무, 불에 태워져서 사라져버릴 처지에 있는 그와 같은 나무가 이 가시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시떨기나무에 임재하시자 이 가시떨기나무는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그라들지 않는 떨기나무, 그것은 모세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그가 그것을 보기 위하여서 접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가시떨기가 자라는 보잘것없는 그런 곳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시는 순간에 그것은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손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다 이 가시떨기와 같이 저주받은 또 심판받아야 할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실 때에 우리의 인생은 그저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는 본성적으로는 불에 태워져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와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거기에는 찬란한 불꽃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잠시 왔다가 죄악 가운데서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져서 없어질 그와 같은 하잘것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실 때에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을 밝히는 가치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약한 것들과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그와 같이 보잘것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천사들도 흠모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태어난 그 상태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저주받은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신령 가운데 임재해 주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또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놀라운 존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들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복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시떨기의 불꽃은 모세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보잘것없는 목동으로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해 주실 때에 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박해에서 건져내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아서 그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자가 되었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셨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들은 때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모세와 같이 그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칠 때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 되는 것입니까? 세 번째로, 이 꺼지지 않는 불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광경이 놀라운 것은 이 가시떨기가 타는 그 불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시떨기에 붙은 불꽃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불이 붙었으나 소멸되지 않았다, 사그라들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가시떨기 나무는 죄악된 이 저주받은 우리 인생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시대적으로는 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혹한 시련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불꽃 가운데 있는 이 가시떨기는 애굽의 가혹한 시련을 받고 있는, 종노릇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불꽃 가운데 있는 이 가시떨기가 사라지지 않고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 가시떨기와 불이 소멸되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이 불타는 떨기나무와 같이 극심한 환란이 우리의 삶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건을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은 이 바벨론에서 가시떨기와 같이 연약한 그런 자들로 존재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하고 왕이 가르치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왕이 절하라고 하면 절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포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신상에 절하라고 할 때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혹독한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바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찮은 가시떨기나무에 불과했는데 그들이 풀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은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인생과 함께 하실 때에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꺼지지 않는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면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광경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잠시 타서 꺼질 줄 알았는데, 그러나 꺼지지 않는 불꽃을 바라고 있는 가시떨기나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에 바로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로 자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우리의 인생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시험과 고난과 환란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시험과 환란 가운데서 낙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수많은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적으로는 연약하였고 그들의 삶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천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자들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순전함을 지키고 이 세상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조차도 우리의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없는 그 같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면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때 그 나무가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빛을 바라면서 신기한 광경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면 저 사람 분명히 쓰러질 것 같은데 포기할 것 같은데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그리고 결코 약해지지 않는 점점 더 하나님을 위하여서 더 큰 일을 시도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의 국면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모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모세가 그곳에서 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이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에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영광의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체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죄악된 우리의 영혼이 고상한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땅에 있는 것들만 바라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맛이 거룩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육신을 위하여 양치기의 삶을 살지 않았고 그는 항상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인생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만 우리가 보고 듣는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참으로 비천한 것들밖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면,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나타내 주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을 살라버리시는,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죄악 가운데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바로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바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들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가 거룩하고 고상한 것들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삶의 변화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영적인 변화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